자, 오늘 고린도전서 다섯 번째 시간으로 부르심 그대로 고린도전서 7장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에 세워졌으며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면서 기록한 것이라고 기록연대는 한 AD 57년경이라고 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AD 57년이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 복음 전파가 된지한 20여 년이 좀 넘은 그런 시기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초창기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뭐냐면 큰 아마도 혼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종교의 탄생으로 인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인지에 대한 아마 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이교도로부터 기독교로 전환하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이런 기본적인 관계까지도 허물어지는 일들이 나타나면서 외적인 것들의 방향을 잡지 못한 채 자신의 외적인 삶의 상황까지도 바꾸려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수를 믿지 않던 이교도 가정에서 아내가 믿게 되면서 불신자 남편과 결별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유대인 개종자는 이방인들처럼 되려고 하고 이방인 개종자들은 또 유대인처럼 되려고 하고 그 할례에 대한 얘기가 지난 시간에 했죠.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선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리고 또 노예였던 사람은 자유인이 되려고 그러고 또 자유인이었던 사람은 자기가 이때까지 살아온 생활이 너무 혐오감을 느껴서 차라리 노예로 살자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결혼과 할례와 그리고 노예를 다루는 각각의 문맥에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라는 내용의 명령을 지금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라는 말씀의 의미를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여러분의 어떤 상황이든지 그 자리에 일단 정지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처해 있는 환경을 먼저 바꾸려 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먼저 확인하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어떤 신학자들은 이 구절 때문에 바울은 노예제도를 지지한다. 그러므로 옳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런 교훈을 계속해서 역설적으로 한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만일 초창기 기독교가 추구하는 본질적인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체계가 든든하게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기독교가 사회 변혁의 도구로 사용된다면 복음의 전파는 물론 복음의 가치가 상당 부분이 상실되거나 아니면 왜곡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바울은 외적인 상황을 변화시킬 것을 장려하는 말은 어디에도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통해 개인의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고 고린도 교회 당시의 사람들처럼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는 역할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가치를 확인하려 든다면 우리는 교만과 두려움 가운데 쌓여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의 서신을 통해서 노예제도, 로마 제국의 폭정, 전쟁에 대한 지침은 없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이런 일이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한 것은 아니에요. 바울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신앙인들에게 우선순위가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외적인 조건들을 변화시키려고 분란을 일으키지 말고 먼저 너희가 가진 믿음을 굳게 붙잡으려는 거야. 너희가 종이든 자유인이든 상관하지 말고 주 안에서 너가 종인지 자유인인지 먼저 그걸 깨달으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외적인 것이 아니라 진정한 변화를 이루는 중심적인 힘을 붙잡으려는 거야. 그리고 나면 나머지 외적인 문제들은 시간 안에서 해결될 것이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여러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을 믿고 부름을 받으면 네가 처한 환경을 지금 먼저 바꾸려고 하지 말라는 거야. 먼저 그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확인하고 정체성을 확신하게 되면 그 다음에 내가 처한 환경에 대한 내면의 시각이나 바라보는 관점이 여러분 자세에 변화가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내가 그 환경을 극복하고 그 환경을 어쩌면 감당도 하고 받아들이기도 하고 한다는 거야. 그거를 먼저 바꾸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귀한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사역의 부르심 이전에 진정 해결받아야 할 문제는 바로 그리스도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체성 확립이 중요한 것은 여러분, 참된 정체성은 겉으로 보이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확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과의 모든 관계는 결국 당위적인 역할이 요구되기 때문에 참된 정체성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정체성이 뭡니까? 예를 들면 직장에서 맺어진 관계, 직장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job description에 의해서 우리 job position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입니까? 그런 가정에서 맺어진 관계, 부부관계, 부모관계, 형제관계, 부모와 자식관계, 이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입니까?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는 누구 자기 이름을 불리다가 결혼하고 나면 누구 엄마, 누구 아버지가 돼서 사람들은 가끔 얘기하잖아. 나는 없다. 나는 이제 누구 엄마고 누구 부인이고 뭐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목사나 집사나 뭐 주일학교 교사나 뭐 여러 가지가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까? 이런 관계를 통해서 생겨난 좌포진에서 주어진 역할은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영 씨가 약사를 그만두면 하영 씨는 정체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사가 정체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누구냐 이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에게 참된 정체성을 부여할 수 있는 유일한 관계는 바로 창조주이신 구원자뿐, 구원자와의 관계뿐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을 통해 우리에게는 정체성과 사명이 주어집니다. 이때 주어진 정체성과 사명은 제가 목사직을 그만두어도 사라지지 않는 나의 정체성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베끄면 성도로 가는 것이지 베끄면 목사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르신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여진 자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과 함께 뭐냐? 성도라 부름을 받는 자들이라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가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직분이고 가장 귀한 우리의 이름 뒤에 붙는 이름인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본문의 개념은 초대교회 당시 여러 구체적인 상황에도 적용되는 것 외에 모든 시대에 적용되는 보편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일반적인 삶의 원리는 뭡니까? 쟁취하라. 근데 반면 바울은 뭐라고 하면 쟁취하는 데 마음을 두지 말라 그러는 거야. 일반적인 삶은 상황들을 너희가 원하는 쪽으로 바꾸도록 노력하고 시도해라 그러는 거야. 근데 바울은 상황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라. 하나님을 하라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상황을 다루시도록 맡기고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라라는 것이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기독교도 외적인 것들의 힘과 중요성을 부인하진 않습니다. 그걸 전혀 무시하고 살라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각 개인의 기질에 따라 각자의 개성과 장점과 특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각각 부르심을 받은 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서 우리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을 내어드는 일에 중점을 두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의 근본 정신을 우리 삶에 어떻게 끌어와야 할까요? 아까 부르신 그대로 거하라 그러니까 너 선교사로 가라 그러면 그때 사용하는 그런 단어야 되는가? 도대체 어떤 우리의 삶으로 끌어와야 되는가? 그러면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세례를 받은 자들이 마치 안 받은 자처럼 살려고 해서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까? 그렇지도 않잖아요. 또 노예 신분으로 인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까? 세계의 뭐 어떤 약간의 부분은 뭐 그게 있지만 지금 전체적으로는 뭐 노예 문제 때문에 문제가 돼서 이런 건도 아니고. 그러면 이 말씀이 도대체 우리의 삶과 무슨 관계가 있나? 우리 각각 개인에게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라는 의미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7장에 7장 17절에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 이어같이 명하노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우선되는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 지금 right now 부름받은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live as you are called, you can live for God where you are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부름이라는 거, 칼레오라는 것은 to call, aloud, or to invite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원으로 인도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이라는 거야. 그래서 바울은 우리 개개인을 주님이 부르셨을 때 그때의 상황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지금 너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단지 그냥 모든 상황을 그냥 내버려 두라라고 두고만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은 각 사람은 부르심 받은 그 부르심대로 지내라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자칫 이 말을 오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그냥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라라고 생각할까봐 세 번째 반복하고는 7장 24절에 뭐냐?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뭐냐?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라는 구절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가르침은 그대로 지내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반드시 하나님께 함께 하면서 하나님께서 각 개인의 삶 속에서 일하시도록 자신을 내어드리라는 의미입니다. 거기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right now and right there.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상황, 그 상황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바울이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감당해야 주된 노력은 하나님과 여러분 연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한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통해서 우리들은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것으로 여러분 채워가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은 여러분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이 곧 하나님과 연합된 것이며 우리의 의지와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과 일치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인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는 거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한 가르침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일에 힘을 쓰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으로 채워져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모든 상황 속에서 역사되며 모든 상황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된다는 것.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모든 삶 곳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노예의 자리에 있었습니까? 그 노예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와 사랑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통과 실패와 배신의 자리에 있었습니까?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풍요로움과 신실하심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은혜와 기쁨과 감격 때문에 더 이상 어떤 환경에 의해서 여러분 지배를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것을 오버라이드 한다는 거예요. 지배를 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억압과 고통의 환경을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돌릴 수 있는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왜냐? 기운 저울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꿈도 있었습니다. 꿈도 있었고 하지만 고통도 있고 실패도 있고 슬픔도 있고 수치도 있고 많은 것이 있지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면은 이렇게 처해 있던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위치로 가버리는 거야. 그래서 저 감당할 수 없던 저런 어려운 환경을 예수 그리스도에 만난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저것이 나에게 고통과 아픔이었지만은 이거를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난 모든 상황들, 이 눈에 보이는 원인들, 인간관계의 실패, 어떨 때는 우리의 자신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으로 인해서 또한 경제적인 고난, 우리의 삶을 관통해서 흐르면서 일어나는 현실의 문제를 여러분 무시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무시하고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겪고 감당해야 될 문제들입니다. 현실은 아픕니다. 병들면 아프고 경제적인 파탄은 역경을 가져오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원인은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라 단지 여러분 무언가를 연결하려는 매개물에 불과하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들, 뭐 질병이라든지 재난이라든지 실패라든지 어떨 때는 죽음, 이런 것까지는 just happen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을, 아,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 이게 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감당해야 될 무거운 것들이고 고통과 애통이 따라옵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죄와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고,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합력해서 선을 이루심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이 사랑과 긍휼 가운데서 보내주시는 징계로 간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신의 잘못과 어리석음으로 우리는 진흙 구덩이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그 즉시 구해내십니까? 안 구해내십니까? 하나님이 즉시 개입 안 하시는 것이 보통 일반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거쳤을 때 하나님은 나를 즉시 거기서 꺼내주시지 않는 데는 원리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리실까요?
포기할 때까지?
포기한다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왜 내가 거기에 빠져서 거기서 무엇을 깨달았느냐,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시작할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건져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원리고 하나님의 원리인 거예요. 아주 심플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구덩이에 안 빠질 수가 없어요. 구덩이에 안 빠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는 쓸데없는 기도예요. 우리는 다 빠지게 돼 있어요. 우리의 기도는 빠졌을 때 우리가 빨리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자꾸만 사람이 능력이 생겨나가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둘째로, 하나님과의 연합은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현재의 상황을 기꺼이 받아들이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바울은 너희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은 너희가 처해 있는 어떠한 상황이든 관계없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축복을 가로막지 못, 노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 아니라는 거예요. 질병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은 모든 것을 통과해서 우리의 영혼의 빛을 비추실 수 있으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의 교제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있는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서 지금 상황 속에서 임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붙잡으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환경뿐 아니라 사람들까지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사람까지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막대기구나 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여러분을 승질나게 하면, 아, 막대기가 지금 또 움직이는구나. 주여, 감사합니다. 제 불쌍하네요. 이 상황을 그렇게 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우리 보고 이 세상을 바꾸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하신 말씀.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면 종들로 싸워서 유대인에게 넘겨주지 않겠을 것이지만 이제는 내 나라가 여기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시키기 위해 쓰임받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변화시켜서 좋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주위에 있던 나라들을 훈련 방망이로 사용하신 거 우리가 구약 말씀 속에서 충분히 배우지 않았습니까? 이런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본다면 세상에 대해서 과도하게 마음을 빼앗기거나 여러분 매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소유나 상태, 이런 소유나 상태가 즐거움을 가져오면 좋은 것이고 고통과 어려움을 가져오면 나쁜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을 한국 사람들은 인생은 금수저 쪽에서 속한 사람은 모두 다 즐겁고 흙수저 쪽에 있으면 모두 다 괴롭다고 얘기하는 건데 이게 맞습니까? 이건 맞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런 외적인 조건들을 바라보는 우리 여러분들의 관점은 무엇이 돼요? 여러분의 주어진 그 환경을 바라보는 관점은 무엇이 될까요? 왜 우리의 삶은 이러한 외적인들과 관련해서 질문을 던진다면 여러분 어떤 질문을 던져야 될까요? 금수저든 흙수저든 상관없이 여러분의 주어진 환경이 여러분을 즐겁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고 슬프게 해주고 괴롭게 해주는 그런 조건이 아니고 나의 삶이 결국은 우리로 선한 사람이 되게 하라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내가 지금 이런 목회를 하고 있는데 목회에서도 여러 가지 목회 방향이 다르고 여러 가지 다르지만 지금 내가 이 목회를 하고 있는 이 목회의 삶이 결국은 내가 선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가 내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어야 된다. 둘째,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데 우리의 이해력이 얼마나 넓게,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는데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는가가 내 삶이라는 것. 세 번째, 우리의 영을 하나님께 대해 얼마나 더 민감하게 만들어주는가. 네 번째, 우리로 하나님의 더 큰 은사들을 얼마나 잘 받아들이도록 만들어주는가. 다섯 번째, 우리로 다음 세상을 위해 얼마나, 우리가 죽음을 얼마만큼 잘 준비하고 우리가 어떻게 마감을 해? 이런 것까지가 우리의 삶 속에서 주는 모든 우리의 환경이 우리에게 하는 역할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셔야 되고 여러분이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여러분 바뀔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는 더운 여름이 있습니다. 그렇죠? 더운 여름이 있으면 뭐냐면 추운 겨울도 있어요. 또 비바람이 있으면 뭐냐? 따뜻한 햇살도 있습니다. 얻는 것이 있으면 여러분 잃어버리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노동이 있으면 휴식도 있습니다. 이것이 모두 상반되는 것이지만 이 상반된다고 해서 어느 것이 좋고 어느 것이 나쁩니까? 어느 것이 좋고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난 것이고 똑같이 우리를 훈련하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임을 깨닫는 거예요. 노동도 하나님의 수단이면 휴식도 하나님의 수단이라는 거예요. 그런 걸 깨닫는다면 우리는 세상에 없어지는 것들에 대한 과도한 열망과 욕심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지혜와 여유가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마음속 한쪽에는 걱정의 작은 불씨가 있어요. 이 같은 본문의 원리는 세상의 교훈과는 정반대인데 그렇게 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 먹고는 살 수 있을까? 자식은 기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작은 불씨의 걱정이 있습니다. 이 세상 철학은 밀고 올라가라. 높은 자리를 취하라. 무슨 일인데 행하냐면 반드시 성공해라 라고 하는데 근데 이것이 오늘날 이런 철학이 종교가 되어 있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결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나그네 인생길에서 일어나는 삶의 환경 변화에 대해 여러분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자만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어느 상황이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자들입니다. 이거를 가장 잘 보여준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이지 않습니까?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낸 것이 요셉의 삶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러게 여러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기력하게 그냥 머물러 있으라는 말이 아닌 것 이제 이해하셨죠? 그러면 부르신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머물라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서 주어지는 외적 환경의 지배를 받지 말고 환경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의 목적 안에도 들어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솔로몬 왕이 인생 말년에 뭐라 그랬습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더라고 고백하신. 그가 누렸던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금수저 이상이에요. 금수저에 아마 금수저와 같은 외적 환경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잠언 30장 마지막에 솔로몬은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십시오.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다. 혹 내가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너무 가난해서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니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은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의 삶의 환경이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을 향하게 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무 부자가 돼갖고 하나님은 모를까? 걱정된다. 아니면 내가 너무 가난해갖고 도둑질해갖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할까? 그러니까 모든 삶의 초점을 하나님을 향해서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여러분 삶 속에서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더라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지나면서 여러분 자신을 단단하게 만들어 가시는 중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여러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 주신 형편이 너무나 만족하고 풍요롭고 어쩌면 지루하기까지 느껴지십니까? 잠에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을 여러분 죽을 때까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것은 나를 위한 나의 훈련을 위한 도구라는 거 잊지 마시고 여러분 주인이 도구를 방망이를 두려워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주어지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떤 환경에 주어지더라도 교만하지 마시고 우리가 금액이잖아. 배부르고 등 땄으면 게을러진다. 이런 일 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네가 머문 그 자리에 있으되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하고 늘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 상황은 여러분을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바울이 부르신 그곳에서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라는 그 말씀이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옮겨드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면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